히브리 8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즘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시시하심을 얻은 것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8장에는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요점은 이것인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동안 7장까지를 쭉 설명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니네가 그동안 믿어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현재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런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성소와 참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합쳐보면 참장막인 성소 얘기합니다. 즉 하늘의 성소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드려야 될 무언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드려야 될 무언가가 뭐냔 말이죠. 그분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분 자신이 흠없는 자신이 자신을 드린 참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if 만약에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몸을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다고 하면 이미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계셨다고 얘기할 때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if 만약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시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사절과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소와 성막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의 모형이다. 참된 실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을 리가 없을 거 아니냐.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또 중간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그림자고 여기는 실체이다. 그러면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장막을 치우리 할 때에, 성막을 치우리 할 때에 취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치우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던 본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연 구두적인 표현이었을까? 예를 들면 말로 하셨을까? 아니면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훑어보니까 본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이 뒷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이 표현 자체가 구두적인 취시보다는 가시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직접 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영상 기술이 워낙 발달돼서 주 보여준 거 얼마든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어떤 문구 자체도 그렇고요.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그 본을 따라 치어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봤을 때 실제로 가시적으로 이 모형을 하늘의 모형 하늘의 참장막을 봤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뭐가 좀 약하냐면 이렇게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뭔가 상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같은데 레위기 같은데 읽어보면 이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기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실을 꼬고 뭐 오른쪽 왼쪽 위로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전혀 상상이 안 돼요. 뭔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말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 문장은 이해하겠는데 이걸 머리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로 했다고 한다면 꽤 많은 부분이 좀 수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실제로 하늘 모형을 보고 그 다음 하늘의 어떤 장막을 보고 그것으로 이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비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 하늘의 모형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6절에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늘의 실체 되시는 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월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디아포로테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름다움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우월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 볼 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우월한 직분을 얻으셨으니 누구와 비교해서 이게 이 땅의 어떤 이 땅의 장막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월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러면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이라고 한 것은 이후에 이제 8절부터 쭉 언급될 수 있는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당신의 법을 새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친밀한 관계 또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참 정결의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월한 직분을 얻었다.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째 언약이 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본문은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이제 배경이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제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이게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중에 사실 북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멸망을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알면은 참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이 이제 폐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울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쉰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룩하다라고 하는 뜻의 쉰텔레오의 미래의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옛 언약이 폐해짐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것도 아주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이 뭡니까? 이게 옛 언약이죠. 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언약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졌던 그 언약의 효력은 상실되게 됐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심판을 선고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결국 그 언약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실제로 이스라엘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맺었을 때 처음부터 불완전한 것을 갖다 줬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효력이 상실된 이유는 그 약속이라고 한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한쪽이 어긴다 그러면 약속 자체가 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한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정말 진정한 어떤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의 정결 즉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에 실패한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의 내면까지 바꾸는 데를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딴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 양심의 진정한 정결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섬길 수 있는 전인격적인 변화 이것이 새 언약을 내가 내 마음에 두겠고 네 생각에 두겠다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 언약의 어떤 그 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신김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인 자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새 언약에 약속된 기록된 대로 우리 양심의 진정한 변화와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양심에 더럽혀진 양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 언약 대신 새 언약이 실체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으십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당신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럽혀진 상태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고 더럽혀진 양심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얕은 어떻게 동일한 말인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구절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전도할 필요 없지 않냐, 다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퍼진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포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알미라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말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 내면까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당신의 법을 심으시고 당신 자신이 임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래라 저래라 말이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꼭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 열방에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런 지식으로서의 알입니다. 나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마음으로 계속 알게 되고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진정한 신앙, 그것이 새 언약의 키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신자들의 모든 죄를 속해버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의 말씀으로 확실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확실한 말씀, 확실한 맹세를 붙들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바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이냐,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얼마나 복받은 자냐.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입니다. 점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갈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옛 언약을 폐기시키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구약시대의 율법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완전히 대체시키셨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신비스러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곳에 가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핍박도 안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인정받는 그것들을 포함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은 폐기된 것이다. 그 율법은 낡아진 것이고 그 율법은 쇠하여진 것이고 그 율법은 결국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모든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대속사역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왜 이걸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속죄제사의 어떤 그 광활함, 그 깊이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맹세와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로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많은 비교를 하면서 정말로 탁월한 그 어떤 모세든지 제사장이든지 천사들이든지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율법이나 뭐 지상에 있는 성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분들하고도 그 어떤 이렇게 사건들 아니면 사물들하고도 소중하게 여기는 선물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리스도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의 요점은 이것이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정말로 눈이 열리고 정말로 가슴 벅차게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